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사도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기에 오늘 저희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주의 뜻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질 만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처럼 전화나 인터넷 그리고 SNS가 없던 초대교회 시대에 의사소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를 써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자주 편지를 써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피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로마 교회 협조와 후원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문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에베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숨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평판이 좋을 리 없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 후원을 요청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진술함으로 나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똑같은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스페인 선교를 위하여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로마서의 서두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독특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고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서신서에는 바울과 디모데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공동 발신자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로마서를 보시면 다른 자신과 함께 했던 공동사역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매우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끊어져 있지만 본래는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서문이 어떤 서신서보다 길고 웅장하고 그 다음에 깊은 신학적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인격과 지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너나 나나 복음의 공통분명 위에서 있으니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표현을 의식하고 구약의 표현을 차용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나 다윗의 경우도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급,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섬기는 자죠. 특별히 종에게는 자유가 없고 생사 여탈권은 오직 주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실을 밝히고 자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제일 먼저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일 먼저 종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누구의 종이 아닌 가장 높고 고귀하신 가장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서라고 하는 직분 높은 직분이 아니죠. 그러나 누구의 비서냐에 따라서 자랑할 수 있는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소대장 당번이냐 뭐 흔히 속으로 따까리라 그러는데 소대장 따까리냐 아니면 사단장 당번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2등병이고 똑같은 1병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당번병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지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꺼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왜 드러내어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은 어떤 일에 수종들었는가? 종은 수종드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에 수종들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전파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 중에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어 전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학적 통찰력, 자기 명성, 자신의 경건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어 증가하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의식하고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일날 사도행전 9장, 22장 그리고 26장 말씀을 근거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타나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다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구별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종이나 그 다음에 사도나 결국은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사도가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자신이 직접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단자입니다. 사도는 그리고 선지자 직분은 비상 직분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도적 직분과 더 이상 선지자 직분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빌립이나 스데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도 복음을 전했고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과 스데반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집사라고 말해요. 하물며 그들도 전도자 혹은 집사라고 불리우는데 어떻게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지만 누가가 밝힌 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일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올려가신 그때까지 전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직접 복음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사도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도 주어졌거든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의 선지자로 세우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과 똑같은 이 위치와 신분을 의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은 사도만 아니고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잘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아들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아들에 관하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3절에 나오는 단어를 2절에다가 끌어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2절 말씀을 본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복음이 뭐라고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복음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복음의 역사성, 복음의 고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약속되어진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된 어떤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은 구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죠. 그리고 뜻을 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이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선지자 직분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 어떤 일에 종사했는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잘 아시죠? 정당의 대변인이 있죠? 대통령 대변인이 있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그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바로 선지자 직분의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해달라 모세에게 간청하게 되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선자를 통해서 전달했죠. 그래서 엘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엘리에게 직접 들려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들려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다윗이 들어야 될 말씀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단에게 전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선자가 바로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입으로도 전했지만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전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과 상징으로 메시지를 극화하지요. 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메시지를 더 생생하고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세우는 기름 붓는 자, 왕과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일부 선지자들은 말씀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자신의 말씀을 결론은 전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입으로는 전한 선지자가 있는가 반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렇죠. 그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했던 복음, 즉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뭐 그것만이 아니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적어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복음의 총체적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떤 말을 덧붙였죠? 성경에 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킵니까?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곧 복음이라는 거죠. 물론 구약에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단적 사상이에요. 초대교회 마르키온 흔히 말시온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시온 이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와 폭력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구약을 떼버렸어요. 이런 이해는 복음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에도 복음이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해요. 시내산 언약,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왜 은혜 언약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라고 말했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는 복음을 더 환하게 빛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만 아니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선지자들은 사도들처럼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완성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음을 미리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옛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옛 성도들은 그들이 영접한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요 시몬이요 안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성경은 자주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벌이 전했던 설교에도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과 바나바를 비롯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시편 둘째 편의 기록함과 같이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약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이라는 이 말은 조상들에게는 그 복음이 약속으로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후손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에게는 약속의 형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도 그 사실을 의식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가리켜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역사적으로 이미 진행되어 온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시작된 무엇이 아니라 구약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약속의 형태로 있다가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끌어오잖아요. 구약의 내용을 의식하고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닌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때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을 잘 보세요. 복음서 저자들을 보세요. 이는 선지자 누구가 한 말을 이르라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이미 복음서 기자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항상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썼던 구약 성경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활동과 아무 관계없이 갑자기 그냥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벼락 치듯이 갑자기 번쩍하고 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증거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구원사에게 열매요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고, 이것은 시편 2편 7절을 의식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적들과 군세들을 정복하신 주로 또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뭘 의식한 것입니까? 다윗이 항상 싸움을 싸우죠. 이방 나라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압제하여 있었던 사람들을 풀어내죠. 그죠? 바로 그 다윗이 했던 그 사역의 진정한 본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오른손에 높여진 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참 목자 에스겔이 말했던 목자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다 구약의 내용을 차용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 선지자들의 글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구약 성경이 망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크리스마스 때 뭐 이사야 9장이라든지 뭐 7장이라든지 뭐 미가서 5장 2절 이하라든지 그때 간혹 구약을 설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몇몇 역사서들은 설교하지만 선지서들이나 지혜서들, 욥기, 소선지서 이런 것들은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구약 성경이 개봉되지 않은 채 다른 골동품과 함께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약을 읽을 때 감동이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전 구원의 경륜을 알 때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실 때 클라이맥스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감동을 받으시려면 앞에 있는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스토리를 잘 이해한 사람이 그 클라이맥스 부분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저게 뭔가, 아 그냥 참 시원하구나, 악당들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뭐 하는 정도로만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스토리를 잘 알면 통쾌하고 시원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몇 독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니 복음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왜 한 책들을 붙잡고 때로는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실제로 알아야 복음에 우리가 설복당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합니까? 그 사람의 말에 본인이 설복을 당했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까 딴 그럴싸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구약을 들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나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별 감동이 없다고.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머리 없이 몸체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닭인지 오리인지 이게 손지 돼지인지 물론 어느 정도 보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그냥 고기를 썰어놓고 딱 보면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가는 뭐가 증거하는가 하면 머리가 증거하죠. 머리를 보면 이게 닭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을 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에 대한 몰 이해는 세상과 인간의 본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 역사 가운데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아요. 세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약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교회도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무엇 위에 서 있다 그랬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무덤 위에 교회당이 지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구약을 모르면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문제,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시대마다 드러났던 문제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까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덮어주지 않고 까발려버렸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성은 살아있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펴봤지만 에스라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장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 일은 계속되었던 거죠.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죄지음에 대한 질타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게 될 것,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죄는 남아 있었고 이런 일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근본적 부패와 죄악성에 대해서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의 심성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그 일이 자기 안에도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탄식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 망덕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온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깊은 차원의 문제점, 곧 전적인 무능과 부패,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불행과 절망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지서에 보면 온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므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지적한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지었던 죄의 사실을 나열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 근본적인 부패와 무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죄짓고 토설하고 죄짓고 고백하고 죄짓고 또 고백하는 이런 차원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이외에 이런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말했죠.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은 이걸 가리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복음이 뭡니까? 흔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신약의 한 부분이나 한 구절 정도만 전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우 유명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 최권능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1900 89년도 그 다음에 90년도 초에 대전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대전역에 홍명상가 부근에 시위전도대가 전도를 했었어요. 흰 장갑을 끼고 어깨에 띠를 메고 흰 장갑을 끼고 똑같이 손을 펼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시위전도대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뭐가 되는가 하면 구원 얻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시시 사형리, 내비게이터의 다리전도법, 얼마나 많은 전도법이 생겨났습니까? 전도폭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 한 사람을 결신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저는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그 방법 가지고 예수 믿게 한 경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복음의 이해를 매우 좁게 만듭니다. 복음이 하나의 원리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의 한 측면만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죠. 그분의 부활도 복음이잖아요. 부활은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는 게 그게 복음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죄값은 해결되었는데 본래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천당 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운명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아니한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할 때 빨리 결신시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도록 만들죠. 필요한 일입니다.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단지 구원의 문제로만 축소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아니 복음의 주제가 구원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이사야 40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70인용으로 번역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라고 말할 때 이 소식도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 복음의 내용이 뭐죠, 근데?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앞서 이사야 40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52장 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죠. 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은 어디로부터 기인되었습니까? 국민으로도 기인되었죠. 그죠? 옛날에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의 성격은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면 왕정국가죠. 그죠? 오늘날은 국민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네이션이라는 단어죠. 되게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이라는 단어가 네이션이에요. 국민이 사실은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것만 믿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애매하죠, 그죠? 그런 결론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의 구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것만 말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헬리콥터에서 회전 날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전 날개 없이 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납니다. 그러나 회전 날개만으로는 헬리콥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대속의 십자가 없는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와 그로 인한 대속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스토트가 화는 불가능한 최선의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화는 불가능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엑기스가 뭐냐? 그거죠, 그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존 스토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누가 화는 불가능한 최선의 복음을 원하는가? 나는 완전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까?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 부패와 무능이 어떤 정도인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헤쳐가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된지를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저녁에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를 이미 강의했지만 선지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서만 선지자들이 그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부르죠. 다윗도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가 다윗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 구약 성경 자체가 사실은 선지자의 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단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구약 전체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성경의 4분의 3이나 되는 그 많은 분량의 내용을 그저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냥 펼쳐보고 몇 독했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는 그런 용도로 구약 성경을 사용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 자체가 주는 복음 메시지를 깊이 깨닫고 사도월이 말하고자 하는 구약의 내용을 아니 신약의 내용 로마서 내용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다윗 이야기 나오죠.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구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바른 복음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구체적 적용으로서 구약의 내용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고 말씀을 읽었다고 하지만 구약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지도 못하고 구약의 복음을 올바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처럼 구약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복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서 사도월이 말한 그 진정한 복음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인 열매와 결과로 드러난지를 사도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복음 메시지에 설복당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